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아침 집회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말씀들이 더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 결심 맺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에 등록할까 봅니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나 싶어요. 원래 그 100년이 넘은 교회는 냉랭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 모교회는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입니다. 188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보다 거진 20년 먼저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동경에서 조금 목회를 했었는데, 동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보다 2년 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곳에서 목회할 때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교회도 100년이 훨씬 넘고 목회했던 교회도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의 생리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이제 100년 넘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깜짝 이제 보고 놀란 게,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아,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00년 된 교회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아유 참 이런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귀한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이제 궁금증이 하나 풀어졌는데, 이 강대상이 되게 뒤로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이제 좀 앞에 가서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집회 때문에 빼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의 선 같은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조금 뒤로 이렇게 빼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저기 사회자 보는 저 단 이렇게 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 여기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그 춤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어른 세대가. 이게 그 눈으로 볼 때 이게 단적으로 이제 그게 느껴집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참 이게 교회에 있으니 다음 세대들이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앞으로도 이후에 100년 또 귀하게 세워나가는 노량진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건 참 귀하네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어제 저녁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날입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끄트머리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진짜 신앙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자꾸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면은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죽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왔나 안 왔나 이제 그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예.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비행기 타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류가 있거나 뭐 사고가 있거나 그러면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는데 산소호흡기 내려올 때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은 본인이 먼저 착용을 하고 옆에 아이를 채워달라 그래요. 그렇죠? 산소호흡기는 아이가 귀하다고 내 아이 먼저 이게 산소호흡기 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 그래도 자기가 먼저 하라고 안내를 꼭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야 아이를 살립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소호흡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일까지 집회가 있는데 계속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제 목사고, 이제 신학 공부가 제 전공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죠. 신학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과목이 교회사라고 하죠.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몇 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 러시아, 그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 러시아가 복음화되는 기간이 36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사람의 세대로 치면 한 세대에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시각이 좀 다르지만은 천주교라고 봐도 한 250년, 개신교로 봤을 때는 한 15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때는 20%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5%, 18%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100년 넘게 선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2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은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이래 한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30만 명의 순교자가 그 50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애써 전도하고 순교를 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하면은 0.3%입니다.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인데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30만 명이 안 됩니다. 매년 나오는 일본 그리스도교 그 통감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통계가 나와요.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3%, 아니 지금 0.2% 정도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 넓은 땅 러시아가 36년 만에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러시아 왕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은 980년에 왕이 되는데 28살에 왕이 됩니다. 980년 28살에 왕이 되는데, 그 당시는 러시아의 국호가 러시아가 아니고 키예프라고 했습니다. 키예프 공국에 이 블라디미르 1세가 28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굉장히 포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을 하고 영토를 우랄산맥 이후까지 넓히는 일에 굉장히 혈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좋아했고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파티를 그렇게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 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고 그게 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문화라고 해요. 그만큼 술 좋아하고 먹고 즐기는 파티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국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종교를 하나 만드시죠. 여러분 저 북한이 저렇게 통치하는 것은 거진 종교화된 거잖아요. 신격화되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 그럼 종교를 만들어봐라. 근데 여러분 종교를 만드는 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신하들이 종교를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종교 만드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국교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듣고 그 말이 옳다 싶어서 그 당시에 세계의 큰 종교 네 종교를 선택을 해서 네 종교의 지도자들을 키예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98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네 종교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유대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교,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 네 번째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는 같은 기독교이지만 그 당시에 분열이 돼가지고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로 보고 이제 그 네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왕 앞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한번 소개해봐. 내가 사줄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우리 종교는 이런 겁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1차 심사에서 두 개를 탈락시킵니다. 탈락된 종교가 뭐냐면은 첫 번째 유대교가 탈락이 됩니다. 왕이 가만히 듣더니 아 이것들은 지네가 제일 잘난 사람이야 선민이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서 이제 탈락을 시켰어요. 두 번째 탈락시킨 게 이슬람교입니다. 왕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슬람교는 술을 원천적으로 먹지 않게 하고 또 뭐 이상한 교리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탈락을 시킵니다. 두 개가 남았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교회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신단을 꾸려서 이 로마 카톨릭이 있는 중심지인 로마로 한 팀을 보내고 동방정교회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한 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생활하도록 하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왕 앞에 보고를 하게 했는데 이 로마에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어디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거기 가니까 음식이 잘 안 먹어가지고 힘들었고 식구들 보고 싶어가지고 애먹었습니다.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온 이 사신들의 보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믿는 신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왠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엄숙했고 거룩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어서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블라디미르 왕이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동방교회를 선택을 해요. 아 그래? 그럼 동방교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로 이제 국교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포악한 왕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내가 이 종교를 믿으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교리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리 공부를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교회의 지도자 3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키예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왕에게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개인 교습.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네, 여러분 아시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 블라디미르 젊은 왕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꼬꾸라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자기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귀한 주님의 복음이 있구나. 그러고서 980년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국교로 선언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더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8년 동안 구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988년도에 드디어 세례를 받아요. 엄청나죠? 988년도에 세례를 받으면서 국교를 선포를 해요. 백성들이여 너희들도 이 종교를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종교를 믿으라고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직장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직장 예배를 가는데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사장님이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직원들이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직원들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봅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교회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러죠. 한 나라의 왕이 러시아 백성들, 그 키예프 공국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믿겠다. 우리 왕을 저렇게 변화시킨 신이라면 나도 그 신을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한 나라의 왕이 예수를 믿고 꼬꾸라지니까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건 일반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복지 정책이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해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 복지 정책의 개념을 그 키예프 공국에서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왕이 세우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즘도 각 나라마다 논란이 있는 사형제도, 사형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논란이 아직도 있는데 벌써 1000년 전에 블라디미르 왕이 키예프 공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합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폐지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사람이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옥에 평생 가둬둘지언정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니까 백성들이 놀란 거죠. 아니 우리 왕이 어떻게 저랬대? 아 무슨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가 왕을 변화시켰대. 아 그 종교 그럼 나도 믿겠다. 그러고서는 백성들이 자기네 사는 마을에 종교의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왕이 36년간 통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36년 동안 거진 저 러시아 땅이 복음화가 됩니다. 종교의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높은 뜻 덕서교회는 전에 목회하던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분립해서 이제 또 이제 개척을 한 교회인데 전에 목회를 하던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러시아에 그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2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가면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볼고그라드에서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 들어가면은 노보니콜스코에라고 하는 아주 깡시골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그 고려인들 그 사할린에 있었던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중앙아시아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 스탈린이 그러한 정책을 펴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60년, 70년 뒤에 이제 러시아가 또 민족 분할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각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할 때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무슨 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고려인들이 다 추방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다 요직에 있었거든요. 신문기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못 얻는다 해가지고 고려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또 하루아침에 추방당해가지고 그 러시아 맨 변방에 그 이렇게 볼고그라드 그 밑에 지방에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고려인들을 섬기는 일을 이제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해마다 가가지고 그 고려인들 사는 마을에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러는데 고려인들 한 반 살고 러시아 아이들, 러시아 사람들 반 살고 하는 그 시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 가가지고 성경학교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은 아이들 이름표거든요. 그래서 이름표에 제 이름을 써가지고 아이들 목에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는데 남자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은 지금도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블라디미르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1등이 워싱턴, 2등이 링컨, 3등 케네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 이름 많이 붙이고 도시를 만들어도 워싱턴, 그리고 차를 만들어서 링컨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공항을 만들어서 케네디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는데 미국같이 이 러시아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국민적으로 1등 블라디미르, 2등 블라디미르, 3등 블라디미르, 다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을 붙여요. 블라디미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그러면은 한 서너 명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저 불렀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 소련 그 공산당 혁명을 주관했던 레닌, 지금도 모스크바에 가면은 붉은 광장에 그 유리관 안에 레닌의 시신이 있습니다. 아주 근엄하게 이제 있죠. 그 레닌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블라디미르입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이름이 뭡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블라디미르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블라디미르하고 볼로드미르하고 발음이 조금 다른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블라디미르가 이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만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대통령이 장로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헌신하고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마음을 신앙을 가지니까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사에서 보면은 통쾌하죠. 아,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러니 만 명, 이만 명 되는 교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한 사람, 진짜 아이를, 진짜 청년과 진짜 아이를 만들어내면 그 아이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노량진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통쾌하지만 반대 얘기도 있어요. 마음 아픈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를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아버지가 이 간디를 이제 젊어서 영국으로 이제 그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22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참 골치 아파요. 예. 야, 이 간디는 22살에 변호사가 됐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인도 봄베이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개설을 하는데 이 간디는 종교성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남들의 약점을 잘 잡아가지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법정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 법정 다툼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어서 수임받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자꾸 패소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돼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인 친구들, 영국에서 같이 공부한 변호사인 백인 친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편지를 보내요. 야, 너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잠시 와서 머리 좀 식히고 가. 그래서 이 간디가 인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놀러 갑니다. 머리 식히러. 그 당시는 영국이나 인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다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하고 이렇게 그 다니는 게 어렵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반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작정을 합니다. 무슨 작정을 하냐면은 얘 예수 믿게 하자. 제 종교성도 강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전을 펴가지고 친구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또 한 친구는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주일날 점심 대접을 합니다. 또 한 친구는 간디가 책을 좋아하니까 신앙서적을 구해다가 줍니다. 이거 읽어봐라.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간디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간디 자서전을 보면은 대개 반 이상이 종교 이야기입니다. 간디가 그때의 이야기를 간디 자서전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를 계속 나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회중들은,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이 있었잖아요. 그 회중들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단지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영국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 이건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사교 집단 같다.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믿지 않는 신이지만 분명히 신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와서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신 앞에 제사 드리는 거라서 정신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백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졸려서 깜빡 졸았답니다.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이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졸았다? 이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경멸하는 눈짓으로 보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살짝 뒤를 좀 돌아다 봤대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다 졸고 있었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기의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세기의 손실. 그때의 간디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의 역사가 변화됐을 것이고 인도의 역사가 변화됐으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다, 세기의 손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을 세기의 손실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간디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했나? 그렇진 않습니다. 간디는 어려서부터 영국 선교사가 가르쳐줬습니다. 인도 고향에서 영국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컸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공부할 때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학교에서 채플도 드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알았습니다. 책도 많이 봤겠죠. 그런데도 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거예요.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했을 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영국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종교를 갖고 영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종교를 갖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런데 예수는 놓고 가라.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간디가 갔던 영국의 백인 교회 교인들은 제가 봤을 땐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진짜는 한 사람이 있어도 역사를 바꿔놓고 사회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지만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찾아오는, 제 발로 찾아오는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 명, 2만 명 그렇게 교인이 넘쳐난다 그래도 그 넘쳐나는 교인들이 다 가짜나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기도하며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고 또 청년들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교회가 지금껏 한국 교회의 등불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시간 복습했습니다. 복습.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두 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짝지어 보내는데 이게 보내서는 안 될 곳을 보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왜 사지에 몰아넣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의 한 종이 아닙니다. 그냥 늑대를 이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늑대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보내야죠. 가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로 보면은 늑대는 제일 위에 상위에 포진이 돼 있고 어린 양은 맨 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먹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먹이 사슬 구조에서 예수님이 왜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훈련까지 시켰던 제자들을 이 사지로 보내는가?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뒤엎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를 키우려면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훈련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 비용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의 전투기 훈련을 하는데 최소한 70억이 들어간답니다. 70억. 그리고 최고의 고성능 뭐 F-35 이런 기종을 모는 사람은 150억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훈련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피택자들을 훈련을 할 때 훈련을 1년 동안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개인당 따지면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대학을 하고 교사 훈련을 시킬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직을 갖든지 훈련을 시킬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70인을 훈련시킬 때도 적어도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놓고 어디로 보냅니까?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그것도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반복적인 단어,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가서 늑대하고 싸워.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추수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싸움이면은 주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어린 양 보내면 안 돼요. 사자하고 호랑이 보내야 되죠. 사자하고 호랑이 같이 키워가지고 보내야 내가 사자와 호랑이를 늑대들한테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뿌듯하게 보내실 텐데 훈련을 시켰는데 어린 양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늑대한테 보내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 목적이 싸움이 아니라 추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여러분, 보내면서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요새는 또 아젠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미션을 부여해주고 아젠다를 부여해줍니다. 이 일을 네가 잘 이루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미션과 아젠다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시기가 맞아야 되고요. 한 가지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시기를 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개봉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 개봉 날짜를 중간고사 기간에 그 날짜를 잡는 멍청한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수능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개봉을 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하나 개봉을 한다 그래도 아 이건 방학 때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시기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이사를 할 때 여러분 이사할 때 장마철에 날짜를 잡는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나죠. 가구들 다 비해줘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장마철에는 이사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개인도 시기를 잘 선택해야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시기가 이게 이 맞질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요즘 보니까 이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화성에 사람을 이제 보낸다. 미국 나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 화성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아유, 우리 회사에 물건 제일 잘 파는 세일즈왕이 있어요. 일 잘하는데 그 친구 거기 앉혀놓으면 화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직장인이라고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유,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활 잘 쏘는 우리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땄습니다. 우리 김우진 선수 화성 가는데 좀 태워서 보낼까요? 안 됩니다. 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성을 갈 때는 화성에 갈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시기이냐 그리고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주의 깊게 요주의 인물로 봤던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동을 시키니까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인 세례요한은 죽였습니다. 제거했죠. 그런데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던 사람들까지 예수한테 다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의 일수일투족은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숨는 게 장땡입니다. 숨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잠시 몸을 감춰야 돼요. 그런데 이 가장 위험하고 위급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70명씩이나 보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지금은 숨어야 될 때고 훈련도 숨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이건 잡혀서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곧 예수님이 아셨는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보냈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늑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호랑이와 사자를 보내야 되는데 호랑이와 사자는커녕 어린 양을 보냅니다. 먹혀 죽으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적이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추수입니다. 추수. 자, 추수를 하기 위한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원리 이외는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추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죽기 좋은 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보내면 금방 죽잖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가장 죽기 좋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사람. 그러니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어린 양들을 늑대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 옛날 훈련받은 70인을 확대 해석을 하면은 오늘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평생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처 일하는 곳에 각 가정에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미션은 똑같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도 가서 추수하라. 추수하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내진 그 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겨서 기분은 잠깐 좋지만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의 기쁨이 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보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탁드립니다. 싸워서 이기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그것으로 복음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잘 죽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받은 곳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복음을 갖고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자를 아마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통역사 겸 선교사로 같이 동승을 해서 들어왔다가 평양 그 대동강변에 모래사장에 배가 자초해서 그때 평양 주사 박영식이 영문 주사 박영식이 와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불을 태웠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27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했던 유일한 일은 갖고 왔던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대동강 강변에 뿌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주 그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영국 런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이제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아내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아요. 아이도 태중에서 유산이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이젠 중국을 못 있겠다고 했을 때 조선에서 온 교인 한 사람을 만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이듬해 제너럴 쇼먼을 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조선 땅을 밟으면서 그냥 순교를 하고 말죠. 그것이 1866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 땅을 밟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개죽음이다, 뻘짓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12살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모래사장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다가 이제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적군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다가 그 성경책을 영문주사 박영식한테 이제 드립니다. 제가 이거 그 배에서 떨어진 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저널 쇼먼을 이제 불태웠던 영문주사 박영식이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종이잖아요.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책을 벅벅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도배. 그 도배를 하고서는 이제 누워가지고 졸릴 때 이렇게 자는데 잠이 안 오면은 그게 글자니까 그거를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성경으로. 그래서 이 박영식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인이 되어서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섬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최치량은 나중에 장로가 되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부흥 운동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그 시발점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개죽음이었나요? 아닙니다. 너무 빨리 죽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언제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시는 곳에, 파송받은 곳에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계실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잘 죽으세요. 죽으란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서 죽는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죽지 못하는 부분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죽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회사에서 여러분들 제발 죽으십시오. 빨리 죽고 잘 죽으십시오. 거기에 열매들이 맺힙니다. 지금껏 목회를 했는데 이상해요. 신방을 하면은 화목한 가정이 있고 썰렁한 가정이 있고 그래요.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 애들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이런 데 가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바보 같아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아, 이 양반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그래서 막 야단도 치고 이제 그래요. 애들도 아이 우리 아버지요 뭐 에이, 그러세요 뭐 이제 그러는데 함부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니 그 가정에서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가정. 아내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거기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싹 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가장 어른들 잘 죽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죽으셔야 되고 일터에서 죽으셔야 되고 어머니들, 예, 어머니들도 예외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잘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먼저 죽으십시오. 잘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본인들이 다 알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잘 죽을 때 추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죽으라고 날마다 날마다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목적이 뭡니까? 파송받아서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 수련회 두 번째 이제 낮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빨리 죽고 더 잘 죽겠습니다. 생각나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그곳에서 내가 잘 죽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죽도록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모습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고 잘 죽으라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파송을 받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죽고 잘 죽어야 추수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먼저 죽게 하여 주시고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파송을 받은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삶으로 주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노량진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스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옥토에 뿌려진 이 씨앗과 같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우리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내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부담이 되어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량진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참된 진짜 제자들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